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바지에 이르러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몇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말 강화,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펼치시게 될 그 최후 심판의 성격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러한 종말 심판이 가지고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성격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을 추수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진지하게 결산하는 농부들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마감이 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평생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인 추수, 영적인 결산을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 명의 종을 둔 큰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동안 멀리 출타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 재산을 그 세 명의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깁니다. 물론 이 주인은 매우 주도면밀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파악을 해두었던 그 종들의 역량과 능력을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나누어서 그 재산의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질 텐데요. 오늘날 시세로 따진다면 최소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20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경제적인 현실은 너무도 초라하고 약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달란트의 당시에 있어서의 실질적 가치는 훨씬 클 것입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랜 여행을 끝낸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그 종들을 불러 모아 결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충성스럽게 그 맡은 재산을 잘 운영해서 애초 받았던 원금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그 수익을 남겼음을 주인께 보고하고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적은 액수였던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그 돈을 그냥 땅 속에 묻어서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파내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오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뭔가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었던지 참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심각한 격한 어조로 주인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무도한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크게 격분한 주인이 그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를 처벌하고 또한 그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를 도로 빼앗아서 이미 5달란트를 남겨놓았던 그 종에게 덤으로 얹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 달란트라는 것일 텐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이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이 세상적인 면에서든 신앙적인 면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구나 갖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선망하고 있는 어떤 것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품격을 한껏 높여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더없이 폼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대접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것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될 수 있고 최진실 씨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인기도 될 수 있고 학벌도 될 수 있고 잘생긴 외모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의 내용이 뻔해지게 됩니다. 즉 혹시 우리가 좋은 달란트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남들 앞에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라는 이제 교훈을 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주 적은 그리고 남이 봐도 그렇고 자신이 봐도 그렇고 별로 현찮은 아주 변변찮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자기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그들의 것과 함부로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서 자꾸 자기의 것을 작은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고 왜 더 많은 걸 안 주셨는가에 대한 분노를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신 것으로 그것이 적든 크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역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윤리적 교훈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서 주님은 항상 어떤 상대적인 양의 증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비율의 증가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뭐 상대적으로 양이 많을 수 있지만 비율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양을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정체적인 양, 총량에서는 적지만 비율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비율의 증가를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친절한 설명까지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견해는 결국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문제를 비교의식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즉,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은 아주 심각한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그가 그처럼 격렬한 분노를 주인을 향해서 표출하고 노골적인 반감과 적대감을 보이게 된 것은 자신이 다른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가졌다는 박탈감이 첫째요. 그 이유가 되는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도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의한 아주 그릇된 반작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저 단순한 유추와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훑어봐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고 부러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종을 향해서 책망을 한 이 주인의 언급 2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일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다 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지금 그동안 불성실하고 불충성스러웠던 자신의 게으름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함을 교묘한 논리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주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변명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과의 관계에 지금 뭔가 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한 더불어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중대한 과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본문의 달란트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달란트의 이해 과연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가치 실용적인 가치가 풍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참 누구나 흠모하고 그걸 갖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의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데에 먼저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고 본다면 단지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밝고 그럴싸해 보이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또는 밝은 측면만을 가르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초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떤 한 부분, 어떤 특정한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인생 전체, 그의 삶과 존재의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 삶 전체를 두고 지금 평가하고 그것을 관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도 우리 인생의 어떤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그런 측면만을 담아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부정적이고 사실 우리 개인으로서는 갖고 싶지 않은 버려버리고 싶은 그냥 빨리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어둡고 괴롭고 아픈 그런 측면까지도 다 포함하는 신자 인생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이 달란트를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시다시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밝고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한 양지로만 짜여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근심 걱정 안 해보시고 어떤 시험도 느껴보지 않으시고 그냥 늘 기분 좋고 즐겁게 형통한 삶을 사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참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반 이상이 밝고 유쾌한 측면보다는 좀 더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음지 같은 내용으로 꾸며지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양지 같은 씨줄과 음지 같은 날줄이 얽혀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다면 그 양지보다는 음지의 날줄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기분 좋은 그리고 즐거운 그런 참 기쁘고 아름다운 측면만이 가득 찬 그런 양지와 같은 밝은 시간과 공간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그런 음지와 같은 어두운 시공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현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평생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참 가능하면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삶의 현실은 특히 신자 현실은 더더욱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참 낙심하고 절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에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어둡고 그늘진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거의 절반 인생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우리는 헌 신문지나 깡통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처럼 그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것을 취급해서 낭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총체적인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매우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라서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나고 또한 갖게 되는 그 부정적이고 흉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풍요로운 영적인 자산들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중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멸시받고 궁핍하고 정말 삶이 고달플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만큼 더 강해지시는 때다. 그래서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달란트 안에 단지 인생의 밝은 측면이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측면이 더 훨씬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들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전체가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중요한 소중한 달란트이면서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체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붙들고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삶의 양지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참 매력 만점이라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 그런 탈란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보다는 다른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별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탈란트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허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자랑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세상적인 우월함, 영적인 우월함을 참 능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 타락한 본성과 아담의 그 죄악된 본성을 늘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 그 아주 교묘한 미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그런 달란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무자비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위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 인생의 음지에서 싫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이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또한 그 부분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저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걸 다 잘라서 덮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하고 번거롭고 힘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실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큰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과 번뇌와 고민의 그 달란트라는 것은 반드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유효한 매우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이 달란트들은 어김없이 우리가 사실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의도에 맞는 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탈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매우 우렁찬 고백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의 와중에서 그 아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모지면 모질수록,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더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는 그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에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달란트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 속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또는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달란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일어나야 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번민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쁨과 그 용기와 그 힘을 이제 동일한 고통,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따뜻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의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참 적절한,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위로의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저 초월적인 은혜를 주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힘들 탈란트를 잘 짊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양의 차이, 즉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갈라지는 이 달란트의 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달란트라는 것이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때에 더 큰 달란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달란트 해석과는 다릅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더 긍정적인 것이 많은 게 큰 달란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것은 훨씬 적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는 큰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달란트가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훨씬 더 큰 위로와 힘과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지 같은 씨줄보다는 음지 같은 날줄의 양이 더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달란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큰 달란트를 앞으로 부러워하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세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죠. 부담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뿐 참 누구도 그것을 처음부터 성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달란트일수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매우 참 흠모할 만하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더없이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이상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남보다 가지지 못했다는 그 불만족 때문에 또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되었다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주인 앞에 심술을 부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 본문의 다른 사람들은 두 달란트, 심지어는 다섯 달란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막심한 고통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겪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충성스러운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안식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기쁨을 전달하고 격려함으로써 두 배의 기쁨, 두 배의 위로, 두 배의 안식, 두 배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한 달란트에 불과한 최소한의 헌신과 그 수고조차도 하기를 꺼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덕한, 아주 부도덕한 신호로만 그렇게 이해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부려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일로만 만족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인으로 이 사람은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생사람을 잡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와 같은 도피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의 그 무책임함과 그 게으름을 오히려 감추고 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성품을 능멸한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무엄하고 무책임하고 교만한 그리고 위선적인 이 사람에게 희대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7절에 나타나 있는 주인의 반박 섞인 그 책망의 여지를 보면 조금 색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자 그냥 은행에다 돈 맡겨놓기만 해도 이자는 나올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유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관심의 초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간 승리, 신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불굴의 투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인간 승리조차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는 자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참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는 그 인내하는 참아내는 그런 승리, 인간의 승리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이 찬탄하고 칭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을 구원의 초대를 못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진리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렇게 견뎌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인간 승리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게으른 자였고 매우 무책임한 존재였다고 지금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임을 오히려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악한 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생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형통이든 또는 난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위로든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달란트로 우리는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람의 눈에, 인간의 눈에 더욱더 망가져 보이고 더 험해 보이고 더 흉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는 더욱더 값비싼 달란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또 그만큼 남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두 배,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그렇게 양을 늘려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달란트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내용에 합치된 충분하게 그 가치를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완전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과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초지일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지향성, 신앙의 방향성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들의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만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받지 못한 평강, 우리가 누려받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상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시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넉넉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받아야 될 마땅한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탈란트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위로와 그 기쁨과 그 안식을 참 분별해내고 그것을 또한 감각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 남은 다른 지체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자로 주님께서 보내신 치유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으로 참 가득 차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에조차라도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놀라운 값진 영적인 달란트들을 다시 한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그 용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자의 사명, 세상을 향한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귀한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늘 나아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탈란트를 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에 참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고 세상이 환영하는 것을 좋은 탈란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참 세상으로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탈란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확인받습니다. 다섯 탈란트와 두 탈란트를 받아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결실을 남긴 두 종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와 같은 충성된 삶의 그런 결과들이, 풍성한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